자,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또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이게 실제적인 책이고 참 귀한 책이고 이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잠깐만요. 에어컨이 좀 센가요? 그렇죠. 이쪽 걸 끌까요? 우리 변상욱 형제님께서 이쪽에도 하나를 더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소리 시끄러운 걸 이걸 안 써도 되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춥습니다. 추운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평상시 목소리하고 좀 다르죠? 이게 좀 잠겨서 그나마 지금 많이 풀린 게이 정도인데 제가 이 치료를 받느라고 신경치료 받았던 이가 이제 그게 주저앉으면서 이제 뿌리가 녹았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게 다 녹기 전 기간 내 뼈를 이식해야 된다 그래서 한게 지난주였어요. 그게 공교롭게 어쨌든 이 휴양에 앞두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휴양에 뒤로 그걸 미뤘었을 텐데 뭐다 녹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난주 했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공사인지는 제가 잘 몰랐고 어쨌든 했는데 이제 이게 부으니까 이제 얼음찜질을 하라 그래서 제가 또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 그래서 얼음찜질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맘 놓고 웃으시네. 이 부분에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다가 좀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감기약을 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태가 좀 이렇게 좀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려는 그것의 어떤 용어가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말씀보조나 개나 이런 데서 들으셨던 그 용어와 실제로 이제 어머님의 그 경험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목요 모임 때또 같이 조금 더 나누시죠, 뭐. 네. 어머님. 그 부분을 저희가 또그 조금 더 목요 모임 때좀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눠요. 어쨌든 이렇게 또 간증 나눠주신 거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9장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장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단순한 어떤 뭘 알고 모르고의 어떤 지식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또 실행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부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이라 그랬어요. 일을 빼면 이렇게 말이 헛나가는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의 이제 사도직에 관한 그 이제 의문을 제기했다는 그 얘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사도로서 이제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이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지, 내가 이걸 왜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 아, 요런 내용이었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전체를, 구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본다면, 이 내용이 뭐냐를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처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행했는데, 그두 가지의 그 처신, 그곳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막힘이 없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선포자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어떤 권리, 즉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 그것을 자기는 남용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전달될 그 대상자들에게 나 자신을 맞췄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니 사도행전. 네, 저는 여전히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지금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신한 것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하는 그 권리를 자기는 남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될 그 대상자들에게 나 자신을 내가 맞췄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복음 선포자들에게는 허용된 어떤 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고행자들이나 수도승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들이, 이렇게, 그 시주라고 합니까? 그런 거 받으러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뭘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최소한만 먹고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제해야 되는 사도나 복음 선포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복음 전도자들은 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선포자와 일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도승 고행자들과 다른 점인 것이지요. 이건 권리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또 하나 여기 나온 김에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개바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 개바가 누구죠? 체 게바라가 아니라 이 개바, 이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아, 베드로는 그러니까 독신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병 들었을 때, 열병으로 병 들었을 때 예수님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기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장모라고 단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예 와이프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His wife's m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프라는 단어를 아예 넣어놨어요. mother in law가 아니라 와이프라는 단어를 아예 넣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독신이 아니었고 분명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상당히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었고 독신이었다고 믿어요. 이제 교리적으로 카톨릭이 어떻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카톨릭 교도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장모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었고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황도 아닐 뿐더러 베드로는 독신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여기 보니까 대단히 생소한 권리가 나오는데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이런 권리가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이상하지요. 이런 말도 성경에 있네요. 복음 선포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풀타임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권리의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과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게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우리 잘 아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일반적인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맡기신 풀타임 복음 전도자들이 그 일을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가 그 생업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요. 근데 누구의 손을 통해 공급하실까요? 불신자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실까요? 그러려면은 복음 전도자들도 머리 깎고 똑똑똑똑똑 또르르륵 해서 다른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문 앞에서 이손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지입니까? 하나님 그지 아빠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먹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을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어떻게 대고 있는 것이냐면 복음 선포자들이 이제 일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을 논리적인 근거 두 개, 아니, 에, 놀, 에, 세 개네요, 세 개. 논리적인 근거 세 개, 성경적인 근거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에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군인의 예와 농부의 예와 목부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그런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한그 열매를 같이 이렇게 거두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에 대한 율법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게 율법의 내용에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소를 위해서, 소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셨나요? 아, 이거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구나. 사실은 그렇진 못했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땐 그냥, 어우, 하나님이 소도 염려하시네. 이 정도로만 우리는 하고 넘어갔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약의 율법 규정에 소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걸 해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의 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농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를 빗대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를 하나를 대고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제사장에 대한 근거를 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계열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상속요업으로 주시지를 않았어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뭐 농사를 짓든 양떼를 키우든 뭐를 해서 이제 먹고 살 텐데 하나님 땅을 안 주셨어요. 왜안 주셨냐?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들으면은 대단히 은혜스러운데 이게 잘못 들으면 이거 이건 대단히 실족하기 쉬운 말이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몫이,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가, 나머지 한 지파의 어떤 이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냐면, 희생 헌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공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희생 헌물, 희생 제사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졸리실 테니까, 자, 대보십시다. 크게, 첫 번째. 번제 헌물, 예, 번제 헌물. 두 번째. 순서대로. 순서대로. 두 번째. 개역 성경 용어가 익숙하면 그렇게 되셔도 괜찮습니다. 번제 헌물. 소제, 음식 헌물이죠. 소제, 제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먼저죠. 그렇죠. 속죄제, 그러니까 죄 헌물,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범법 헌물. 그렇죠. 이게 개역성경 용어하고 흠정용 용어가 대단히 이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어쨌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속죄 헌, 범법 헌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 헌물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이 전부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한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거냐. 누군가가 헌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번제단에서 싹 태워가지고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냐.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걸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요. 번제 헌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번제 헌물은 특별히 다 태워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모든 태워진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가죽은 제사장이 취했어요. 음식 헌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형식상 드리는 게 있었고 나머지 것 전체는 다 제사장 몫이었어요. 음식 헌물은. 화평 헌물은 피하고 내장이나 기름, 콩팥 등의 이런 태워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의 몫이 뭐가 있었냐면 짐승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이런 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특별히 화평화물 같은 경우에는 드리는 자의 몫도 있었어요. 이거 특별해요. 다른 거는 드리는 자의 몫은 없어요. 제사장의 몫이든지 하나님의 몫만 있는데, 화평화물은 그러니까 제사장과 하나님과 드리는 자가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 듯한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장막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죄 헌물의 경우에는 진영 바깥에서 태워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범법 헌물에서도 번제 헌물의 가죽과 또 태우지 않은 헌물과 음식 헌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이 헌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들 중에서 태우는 부분 말고는 제사장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헌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서 제사장들이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죽으로는 텐트도, 자기 집 텐트도 만들 것이고, 옷도 만들 것이고, 신발도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음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논지가 뭐냐? 정리해보면, 농부는 소출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출로 유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영적인 것들로서 이렇게 심고 농사를 짓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육적인 것으로 되돌려 공급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음을 여러분이 좀잘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껄끄러운 가운데 나는 주기 싫은데 저 사람은 많이 달래. 뭐 이런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나는 좀더 많이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뭘 이걸 안 줄까? 난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왜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게 받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줄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싶어 하고, 이러는 관계라면 이건 대단히,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관계이고, 상처가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아이들, 그리고 정말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참, 그런 자녀들 같은 심정이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듯이, 정말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마음이 있는 그런 어떤 유모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이냐. 영적인 것을 공급을 했는데, 이 육적인 것, 이 하찮은 것, 이런 세상에서 금방 썩어 없어질 이런 것 조금 공급받은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겠냐. 이것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조금 자존심 센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라면 이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그냥, 그 정당한 대가로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뭔가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뭔가 죄인 마냥 이렇게 뭔가를 성도들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복음 전도자 또는 목양자의 사이에서 진정한 그 형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권리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당한 권리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자기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왜 나한테 물질적인 거 많이 공급 안 해주냐? 어서 해. 이런 마음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쓰지 않냐?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기 이전부터도 이 권리를 안쓴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걸 안 했냐? 15절에,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이 자신의 어떤 순수성과 이 진정성이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그 중간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자칫 오해하시면요, 야, 나 이거 오해받느니, 아유, 나 죽고 말어, 죽고 말어. 이런 어떤 성질 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 부리는 듯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왜 씻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이런 오해를 받냐. 이렇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아니,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이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지금 다그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얘기를,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괜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이 어떠어떠한 경우들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에 관한 이쭉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터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게 이 혈기를 부리는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그 입장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복음 선포자로서의 어떤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이렇게 오해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이게 마치 세상의 육적인 관계처럼, 무슨 이렇게 더 주고 싶어 하고 덜 주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관계라면, 이것은 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제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현대 기독교 또 목양자들의 그 태도는 또참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참, 저로서는 또 이제 같은 목양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반성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목양자 스스로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가 않지요. 목양자는 오히려, 이제, 어쨌든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어떤 것을 뭘더 많이 바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관하고 성도들로서는 또 그래도 또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태도가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의 태도인 것이지.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월급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해가지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깎아내고 목사님은 또뭐 어떤 명분을 붙여서든지 더 타내려고 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하고 참 어떤 그 생명을 다루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어떤 사역자로서의 모습 또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양자가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양을 하시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12절에 가서 잠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안 썼다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권한을 쓰지 않았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숙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한 가지 나오는 것이, 복음 선포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부르심과 자원의 문제를 잠깐 다루는데,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원한다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분배 사역을 맡는다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콜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부르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복음 사역을 복음의 이 분배 사역을 맡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보면은요. 제가 신학교를 두 군데를 나왔는데, 신학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참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것도 해도 안 되게 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게 하고, 이렇게 밀어넣고, 저렇게 밀어넣고, 구석까지 밀어넣으셔서, 마침내 나를,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불렀다는 거죠.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이 망한 것을 그렇게 두드려 맞힌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부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것도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과하는 것이, 그런 어떤 소명이 없으면 또 목양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소명이 없이는 목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심리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자원하는 자도 있습니다. 볼런티어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볼런티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뭘 잘하고 있는데 어디 뭐 망하게 밀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무엇이 남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양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한 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자원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라도 쓰시고 싶으시면 참 저도 자원하고 싶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콜링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맞고 하나님 그렇게도 부르시고 자원자도 받으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콜링이 없습니다. 소명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원하세요. 차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두 가지를 다 말씀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지나버려서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논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성경 형제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사도의 자격이 뭐고, 사도 바울은 왜 사도가 될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러면 전적으로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콜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 망해서 그 길로만 몰아넣어야만. 네, 그게 콜링은 아니다. 꼭 그래야만 콜링은 아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탈출구를 열어놓고 이제 목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심을 다해서 목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소위 콜링이 조금 희미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여기로 이 길로 이렇게 몰아가셨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또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콜링도 귀한 것이라고 믿는데, 그게 없으면 그러면은 이 어떤 목양자나 선교 사역이나 이제 이런 걸 못하는 거냐 할때 그건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케이. 자, 불편한 목소리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저희와 똑같이 맞추기를 늘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또 서로 다른 기질들을 그 안에 넣어주시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참 훈련시켜 오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각자가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속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 이런 모양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저런 모양도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의 지체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지체들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재단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어쨌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품고 지체들을 받고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가 성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저희가 또 이제 휴양회를 떠납니다. 3박 4일간 떠나 있는 그 일정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사고가 생기고자 한다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하는 가운데 또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의 어떤 위로와 또 충만하심을 입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우리가 참 기도로서 무장한 채이 영적 전투를 싸워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